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욧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두 가지 하려고 결심했는데 먼저 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살아있을 때부터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터라든지 뭐 성전건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이 자산 이런 거를 다 다윗이 준비를 해두었는데 우리 그거를 역대상에서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거의 다윗의 유언처럼 되어 있어요. 역대상 그 앞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8장 1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0절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초의 설교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모든 이제 건축 준비 심지어 설계도까지 다 해놓고 그 건물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산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 심지어 함께 협력할 지도자들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 내 후손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하는 그 약속에 부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전 건축을 이제 서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자기 성에 차게 못한 거죠.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고 네 후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후손이 성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아가지고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성전 건축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 앞부분 보시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좀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천막에 장막에 있는 게 그게 영 이게 죄송스럽고 이게 도리가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사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 말고 네 후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건축하실 성전을 염두에 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일을 하고 싶었고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강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 세상에서 강하고 화려하고 대접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명에 응답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어른들,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선한 소원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조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또 자녀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 솔로몬은 사실 그런 다윗의 유언을 이어받으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은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솔로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였어요. 요즘은 레바논에 가도 워낙 벌목을 많이 해가지고 뭐 레바논 백향목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형상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는요 제목으로 쓸만한 큰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갈릴리 아니면 뭐 저 갈멜산 뭐 이런 데 가도 사실 뭐 쓸만한 큰 나무 별로 자라지, 아예 그 기후 자체가 그런 큰 목재로 쓸만한 나무가 자라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쓸만한 목재를 구하려고 하면 레바논에서 나무를 수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든 성전을 아름답고 멋있게 건축하고 싶어서 이제 레바논 목재를 수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좀 잘 분별해야 될 거는, 이 말씀을 예배당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이렇게 크고 화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 공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굳이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최소한 예수님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가 성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뭐 성전이다, 그리고 뭐 교회에 있는 의자나 뭐 다른 이런 거를 성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건물이 성전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고, 그리고 요즘 우리는 사실 건물에 우리가 편의상 부르기는 하지만 이 건물에 뭐 특별한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가지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었다고 해서 우리도 예배당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지 이 건물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건물을 통해서 주님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하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지 객관적으로 크고 화려하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도요, 사실 우리 예배당만 하려나, 이거보다 조금 더 클라나요? 사실 그 고대의 다른 이방 신전에 비해서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솔로몬은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의미를 건물에 부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성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요. 이방인과 협력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선한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편협한 마음을 갖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다윗 시대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무슨 건축하고 뭘 이렇게 조각하고 만들고 하는 이거 좀 기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멋진 거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데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선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우리끼리 편협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과 협력해서 선한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일을 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 요즘 같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의 뭐 생태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우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선한 일, 이 땅에 필요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고 좀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제 일종의 강제 부역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뭐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 진멸해야 될 족속들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여 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구출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방 사람을 다 몰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이방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요. 그래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으며 물 긷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어떤 허드렛 일 필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쓴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에 역대하 개론 이제 개요 설명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상 역대하는요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쓰고 읽었던 책이에요. 그러니 바로 앞에 바로 전대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한 거죠. 이방인의 압제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의 그 압제 아래서 이 사람들이 큰 수치를 당한 거죠. 그런데 역대하를 읽으면 옛날 믿음의 조상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믿음의 조상 때는 오히려 이방인을 강제 노역시킬 만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눌리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다윗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눌리지 않았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눌리지 않았느냐? 그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응답하면서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죠. 그럴 때는 이방인을 오히려 지배하고 이방인 위에 섰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방인의 종로로 타고 이방인들 가운데 압제를 당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 사실 이 본문에요 이방인을 이렇게 노역시킨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서처럼 어떤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힘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승승장구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명예로운 줄 아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데서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공동체가요, 그 힘을 잃어버려요. 성전도 무너지고 이방인의 압제 아래서 70년을 지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 오히려 이방인 위에서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어야 될 언약의 공동체 제사장 나라가 오히려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된 거죠. 역대하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러니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을 이런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둘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